열왕기상하 10번 메시지.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림.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다루심. 우리는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을 계속해서 고찰해 왔는데 이제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다루신 문제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뒤에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을 다루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엘리야보다 작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시오.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조성하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시는 삼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막음. 17장은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을 닫았다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적은 솔로몬의 부와 영광과 영화로움과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어 그리 시냇가에 숨게 하심. 기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 시냇물과 까마귀가 가져오는 떡과 고기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보내심. 시냇물이 마르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시돈 땅의 사르밧으로 보내어 거기서 한 과부에게 명하여 그를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과부의 공개를 받는 대신 엘리야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위해 가루와 기름을 마련하려고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기 위해 또 한 번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적은 모두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며 어떤 영적인 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늘을 열어 비가 오게 함. 열왕기상 18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하늘을 열어 비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막는 것이나 하늘을 열어 비가 오게 하는 것은 모두 큰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것에 관하여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을 보게 하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어 아합을 보러 가게 하시면서 그분이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나려고 갔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아갈 때 매우 담대했습니다. 오바다를 통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선지자 일베기는 숨겼던 아합의 신복 오바다를 통해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왔습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서로 원수였으며 오바다는 그들 중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가지 시험을 하여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증명하자고 아합에게 도전함.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한 가지 시험을 하여 이교도의 바알과 이스라엘의 여호와 중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증명하자고 아합에게 도전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가 바알에게 송아지를 바치고 제물을 태워달라고 간구함. 이 도전을 피할 수 없게 된 아합은 전갈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그에게로 나오게 하였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송아지를 바알에게 바치고 엘리야가 조롱하는 가운데 울부짖으며 심지어 피가 흐르기까지 그 몸을 상하게 하면서 바알에게 제물을 태워달라고 간구하였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심. 엘리야가 홀로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복구하되 열두 돌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후 단을 돌면서 깊고 넓은 도랑을 파고 또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기를 세 번 하매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엎드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고 말함.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함. 엘리야가 백성에게 명하여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 거기서 죽였습니다. 엘리야가 그 시험에서 승리함. 이로써 엘리야는 이 시험에서 승리했으며 아합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싸움에서 패했습니다.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함. 엘리야는 아합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합에게 말한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 열왕기상 18장 46절은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받음.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해서 우리는 엘리야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위협을 받았음을 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모든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바알의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가를 그녀에게 고하자 그녀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고했습니다. 엘리야는 두려워했으며 그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먼저는 베엘세바로 그 후에 광야로 피했는데 거기서 그는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께 말하기를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천사의 공급과 격려를 통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하여 한 굴에 유하였습니다. 8장에서 엘리야는 크게 승리했지만 9장에서는 두려워하며 목숨을 건지기 위해 피신했습니다. 그토록 강한 엘리야가 그처럼 성공한 후에 어떻게 그 정도로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엘리야와 바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바울을 위협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담대하여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확대할 기회엔 순교를 택했습니다. 엘리야에게는 그 위에 때때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3일 하나님 자신이 계속 그 안으로 넣어주고 있었으며 생명과 본성에서 신격에서가 아닌 하나님이 되도록 그를 조성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약해진 사람의 또 다른 신뢰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을 때 그의 동양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복음의 진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보다 더 담대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3년 반 동안이나 주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오순절날 위로부터 능력을 받았지만 바울만큼 하나님께서 그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가시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 안으로 자신을 조성시키시는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재현이신 우리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며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대화할 때 우리는 우리 안으로 그분 자신을 조성시키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실행에서 실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40명의 왕들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좋은 땅을 누리는 일을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조차도 좋은 땅을 완전히 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한 많은 메시지들을 들은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림은 우리에게 다만 교리나 구호일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실제가 너무나 적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서로 접촉하는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죄에 속한 일들에서 멀리 떠나 있지만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은 주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워츠만이 형제님과 20년 가까이 동역하면서 결코 서로 농담하지 않았고 언제나 하나를 유지했으며 심지어 작은 일에서도 논쟁하지 않았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보존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경륜과 죄 회복에 관한 이상을 보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하여 영 안에서 영을 쫓아 살며 존재하기를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갈망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원하는 것과 처신하는 방식 등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들에서 나의 부담은 다만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지 않고 역사에서 예표로 공과를 배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을 깨어 주의해야 합니다. 참으로 영 안에서 영을 쫓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한 사람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엘리야가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는 오늘날의 바울이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또한 심지어 감옥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산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낙담한 엘리야에게 주신 여호와의 위임. 열왕기상 19장 9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우리는 낙담한 엘리야에게 여호와께서 위임한 것에 관한 기록을 봅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낙담했을 때 그로 무엇인가 더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위임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을 닫은 것, 하늘을 연 것, 그리고 불을 내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제자 요한이 주님께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명하여 사마리아인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는지 여쭤보았을 때 주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며 너희가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도 모르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엘리야가 되려고 오시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오히려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히 물질 세계를 초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물질 세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기적과 신유를 보기를 좋아합니다. 주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분께서 체포되셨을 때 불을 내리도록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살인자들의 손에 내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왔을지라도 그분은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상황은 바울과 유사합니다. 바울은 사역 초기에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디모데가 병이 났을 때 바울은 다만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할 준비가 되었을 때 아무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로하여금 기꺼이 그리고 당당하게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게 하며 넘치는 공급으로 영 안에서 바울의 누림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핍박과 순교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그를 죽였지만 14서신을 통하여 바울은 전 세계를 얻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공과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달리 그는 그 안으로 역사되어 들어오신 삼일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는 숨기 위해 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엘리야가 수행해야 할 위임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함.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명하심.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명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위임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것이 틀림없이 지진이나 큰 폭풍 가운데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했을 때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약시대 안으로 안내하고 계셨음을 가리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천둥을 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부드럽고도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위임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더러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을 붓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돌보시는 신약의 원칙을 가리킵니다. 둘째, 엘리야는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했고, 셋째, 그의 후계자로서 은혜로우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사를 임명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심.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신원자를 죽이고 그만 홀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신실한 자들, 즉 이기는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여 그들의 조상의 집에서 멀리 떠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들을 돌아오게 한 것은 이기는 이들이었습니다. 그 이기는 이들 중 한 사람인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은혜로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조상의 땅으로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방법으로 그분의 경륜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모든 실제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중상모략했을 때 그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회개한 후 바울은 그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은 근원이요 과정이신 그분을 누리고 또 교통을 통하여 은혜 안에 있는 삼일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누림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 그를 얻음. 마침내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따르면 엘리야는 엘리사를 만나 그를 얻어 자기를 따르며 자기를 대신하게 했습니다.